What's happened this week, God has changed some of the things that I thought I was going to be speaking on.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And that includes what I thought I was going to be speaking on here in these classes.
그래서 이번 이 클래스에서도 제가 준비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And so, as the Lord has ministered to me in my room, He has shown me things that I need to share with you.
내가 방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And that included what we shared this past Tuesday.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한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Now let's review just for a very few moments what we covered last time we were together.
우리가 저번에 화요일 날 같이 모였을 때 나눈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Titus and Timothy traveled with Paul to all these different churches.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하고 같이 이런 교회마다 같이 여행을 다닌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And the time came when Paul would look at Timothy and Titus and tell them, "Now I want you to preach."
그래서 이제 그 오래 등기다가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보고 오늘 이제 네가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But we see in Scripture, excuse me, that Paul recognized that both Timothy and Titus knew what he knew.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보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디모데와 디도가 아는 것을 이제 알아채린 거죠.
Therefore, Paul knew that when Titus and Timothy showed up at these other churches, they would teach and preach exactly the same thing that Paul would teach and preach.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안 가고 디모데나 디도를 보내도 자기가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칠 것을 알은 거죠.
And we found out that the reason that was true was because Timothy and Titus, or really anyone else who would have preached in Paul's place, applied what Paul was teaching.
그러니까 디모데오나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모든 사람은 바울이 가르친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And what this means is they not only spent time praying in the Spirit and all the other things that Paul taught, but they also spent time with Paul away from the church services.
이것은 뭐냐면 바울 저기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외에 바깥에서 바울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And so during those times away from the services, they would ask Paul about things and they would talk about things. And as time went on, Paul began to recognize that they were growing and maturing spiritually, coming to the same understanding that he had.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하고 교회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많이 얘기하고 하는 도중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nd we use that as an example for us today and what we can do.
이렇게 바울하고 디모데와 디도의 이해를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And we found out that what we can do away from the church services is take the tapes of the sermons and sit and listen to those tapes.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테이프를 가져가서 교회 바깥에서 들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And as we listen, we would follow along in Scripture.
그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잘 봐야죠.
And we would pray in tongues the whole time.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And we would be taking notes either on our computer or by hand.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은 것을 노트에다 하든지 또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할 수 있죠.
And what this does is help us to grow and mature spiritually so that we can develop into the fullness of our calling.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우리의 소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w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of this. I left it back here in my bag. Let me get it.
제가 여기 대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Don't go away. What I'm going to show you was prepared by one of our students at the Bible college back home.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는 것은 우리 오하이오에 있는 신학교 학생이 준비한 것입니다.
He also attends our church.
그 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And I'm just going to step down here and kind of hold it up for you to look at. What he did was take tapes of my preaching and teaching. And he made...
How many groups do you have?
I don't remember what series he listened to, but he listened to at least... I don't know what tape series he was listening to when he did this. But he would listen to the tapes and he would pray in the Spirit, read in his Bible, and take notes. And this is what he came up with. And there are, as you can see, several pages of this. Now what he did was put it in outline form. And so essentially what he did was he had his notes from his computer, then he went back over his notes to create this outline.
노트를 컴퓨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Now, this is pretty extensive.
아주 상당히 잘한 겁니다.
And he gave this to me. Well, he sent it to me in an email a few days before I left to come over here.
이제 한국 오기 며칠 전에 이걸 이메일을 자기한테 보내줬어요.
So I printed it to read it on the plane on the way over, or read it in my room while I was here.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가져왔습니다.
But I did not know ahead of time that it would fit right into what we're talking about.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실에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So God worked this out very well to where I could give you an example.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를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Now when I listened to tapes and I prayed and did what I told you to do, I didn't normally put it in outline form.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적었을 때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My notes w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그냥 한 장 정도.
In other words, just in sentence and paragraph form.
그냥 문장이나 그 한 구절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But you can see how what he's done. He put the title up at the top and the date that he prepared this.
이 사람이 그 테이프에 제목을 적고 날짜를 자기가 그 들은 날짜를 거기다 또 적었습니다.
Now, some people might think this is a lot of work.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너무 일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ut let's think for a moment. Is it really?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일이 많은 걸까요?
You see, if every one of us are supposed to be able to give an answer for what we believe, then isn't this a way to do it?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응답을 하려면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Now someday,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man who did this, Barry Johnson, is actually going to preach and teach this somewhere.
내가 이거를 준비한 사람이 Barry Johnson인데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Now this is just one example of other things that he has done.
근데 이건 그 사람이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보내준 거죠.
So he's developing a file system at home of all of these different sets of notes that he has taken.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런 그 테이프를 듣고 이런 노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And because they're his notes, it means he's going to understand them better than anybody else.
자기가 준비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제일 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I could give him my notes, and he might not understand them that well.
나 자기가 이 설교 준비한 그 노트를 주면서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But because these are his notes, they were birthed out of his heart as the Holy Spirit ministered to him.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자기 심령에 주는 대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Now the same thing is true for every single one of you.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As you take your notes and come up with your file at home, you're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you're going to end up with a series of lessons or sermons that someday you may be preaching and teaching.
그럼 이런 교과 준비도 되고 이제 설교 준비돼서 여러분 이제 나와서 가르치고 설교할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다.
So can you see how this process is preparing you for what God can do through you in the future?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And it might be years before God tells you, okay, pull out the notes from such and such a sermon, and that's what I want you to teach tonight.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노트를 꺼내서 오늘 가르쳐라. 그렇게 되려면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I have notes at home about from tapes and so forth that I've taken. I have yet to preach.
저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설교하지 못한 그런 노트들이 있습니다.
Because God has not yet led me to teach those things.
하나님께서 그걸 아직도 가르치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But if He ever does, I'm ready.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다 준비가 돼 있죠.
Now someone might ask the question, but what if what I'm hearing on the tapes is wrong?
근데 내가 만약에 테이프를 들을 적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What if some of the teaching is correct, but what if some of the teaching is incorrect?
근데 그 이제 테이프에서 조금 그 가르치는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좀 틀린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This is why you need to follow along in Scripture and pray in tongues the whole tim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Because if you keep doing it that way, eventually the Holy Spirit is going to be able to show you where something you're hearing is incorrect.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면 이걸 성경을 보고 저기 방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면 성령님이 언젠가는 그거 네가 듣고 있는 게 옳지 않다. 그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And if you need to go back and change your notes, that's okay.
그래서 돌아가서 노트를 바꿔야 되면 할 수 있죠.
But if you keep following this process, you are going to go deeper and deeper into the pure truth of God's Word.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ut right along with this, there are some practical things that we need to consider.
근데 이제 실질적인 면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Just about anybody I know wishes they could be in full-time ministry.
여러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But like I shared last time we were together, not everybody is going to leave secular employment to be full-time in ministry.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버리고 전임 사역자가 되는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Now look over in 2 Thessalonians chapter 3.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보겠습니다.
And in 2 Thessalonians chapter 3, read verses 7 through 14.
Okay, I'm sorry, this is your Bible. I brought King
James. Oh, that's okay. You just take your time.
Thessalonians chapter 3, what?
Verses 7 through 14.
Okay, 7 through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상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Now you'll notice in here that Paul says that we were not chargeable to any of you.
Pardon me?
Paul says that we were not chargeable to any of you.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And here's what he means by this. When he first established this church in Thessalonica,
데살로니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the people in that region would have been offended if he had tried to get from them support.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좀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And so he says, when we came to you, when we first came to you, we didn't take what was yours. We worked and supported ourselves.
그래서 데살로니가 처음 왔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서 뭘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해서 자립했다는 얘기죠.
That way, you people couldn't say that we were just after your money.
그래서 여러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는 자신 우리 돈만 얻으려고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Now, after these people were won to Jesus and they grew in the Lord, they understood that it was okay to give Paul offerings.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서 자라고 믿음에서 자라가면서 바울한테 헌금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ut for a time being, it wasn't like that.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Then Paul goes on to say in verse 11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disorderly.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n he explains what that means when he tells them that these people are not working at all, but they're busybodies.
그 무질서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 other words, these people have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y don't have to work.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And so what they're doing is just barely getting by and at times even trying to get people to support them.
그래서 그냥 겨우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덕을 입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That's why in chapter 12 Paul says they should eat their own bread.
그래서 12절에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And that's why in verse 10 he says, if anybody doesn't work, they shouldn't eat.
그래서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other words, Paul is saying, listen, you might someday be called to full-time ministry, but until God moves you into full-time ministry, you need to work.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Now look at 1 Timothy chapter 5.
디모데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And read verse 8.
8절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Now there are two things Paul's identifying in here. He says, if anyone provide not for his own, and especially for those of his own house.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는 사람들.
He is essentially identifying two groups of people.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The first group he's identified would be those owned of his church.
그 첫째 말은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providing for his own means giving in the offerings to the church to help out.
그래서 그 첫째 사람들은 그 교회에 헌금을 해서 이 교회가 잘 되도록 돕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the part where he says especially for those of his own house, he's talking about the person's family.
그다음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 가정,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아이들 그런 것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Another way to put this is if you have somebody who's not supporting the church and they're not supporting their family, this person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그래서 자기 교회에도 헌금을 안 하고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is is an amazing thing because so many people say I'm quitting my job to live by faith.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믿음으로 살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n what happens is they start struggling financially.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서 짜증내고 있습니다.
They get behind on their bills.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오는 그 청소 다 돈을 못 낼 돈이 없습니다.
They don't have the proper food in the home.
집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Their children are suffering.
애들도 고생을 합니다.
Their wife is suffering.
그 부인들도 고생을 합니다.
But they say we're living by faith.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y're just barely getting by, but they say they're living by faith.
근데 겨우겨우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Paul says, if this is the situation in your home, you're not living by faith, you are denying the faith.
그때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n he goes on and he says that this kind of a person is worse than an infidel.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불신자보다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word infidel comes from a Greek word that means untrustworthy. Go ahead.
그 여기 불신자라고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저기 히라보에는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worthy of confidence.
신용할 만하지 못한 사람.
And in the New Testament, this word is used in reference to somebody who has never accepted Jesus Christ.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말이죠. 그보다도 오히려 못하다고 했습니다.
In other words, Paul is saying, look, if you are not going to do your part to help support your church and support your family, you can't say that you're living by faith. You've actually denied faith.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교회를 잘 돕지 않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not only that, but you're actually worse than an unbeliever.
그것뿐만 아니라 불신자, 믿지 않는 자보다도 오히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you've accepted Jesus Christ and you'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ut you are denying the work that Christ could do through you.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I have encountered many people like this.
제가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They refuse to take a good job.
그래서 좋은 직장도 안 하려고 합니다.
They do maybe a little work here and a little work there.
여기서 조금 간단한 일들만 합니다.
They barely have enough food in the house.
집에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음식이 있습니다.
Their bills are paid just enough to keep things from being repossessed.
집을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못 내면 이걸 뺏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내고 있습니다.
And they say they're living by faith.
그래 놓고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They say, I can't take a really good permanent job because someday God's going to move me into my ministry.
나는 좋은 직장이 와서 난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난 하나님이 전임 사역자로 부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직장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And what they don't understand is that God is never going to move them into their ministry.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전임 사역자로 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You say, Brother Martin, I don't understand. Why won't he?
마틴 목사님, 내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전임 사역자로 안 세울까요?
It's because God looks at you and he sees that you aren't even responsible enough to support the people you're supposed to support. You'll never be faithful in the ministry if he moves you into it.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지 해. 그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기면 그것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There are many Christians that struggle with this.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think living by faith means you just quit your job and hope God comes through.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뭘 보내주시기만 바라고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d sooner or later they're going to end up asking other people or their church for help.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든지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But according to Paul, if a man doesn't work, he shouldn't eat.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So what should we do as a church in a situation like that?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Well, in that situation, the church would not be wrong to see to it that the wife and the children are supported, fed, and housed but cut the man off.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는 그 부인과 애들은 잘 먹이는 걸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남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This is a hard thing for Christians to understand.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But what did God say to the body of Christ through the Apostle Paul?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He said, if a man doesn't work, he shouldn't eat.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자가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먹지 말라고 했죠.
In other words, it's not his wife's fault or his children's fault that these things are going on. It's his fault.
이것은 부인이나 그 애들 잘못이 이렇게 가난한 것이 부인이나 애들 잘못이 아니라 그 남편의 잘못입니다.
So help the wife and the kids, but don't help him.
그러나 그래서 부인하고 애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This doesn't make sense to many Christians.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But again, I ask you, what did we just see in God's Word?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And if more Christians and churches would apply these principles, you'd have a lot more men being responsible to their families.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남자들이 또 책임 있는 가장들이 될 것입니다.
Now I'm going to use myself as an example.
내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ings are very different than they are here in Korea.
미국에서는 조금 한국하고 좀 사정이 다르죠.
Generally speaking, both the husband and the wife work jobs.
보통 미국 가정에서는 남편도 일하고 아내들도 나가서 일합니다.
I had a job for many, many years.
나도 직장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But I was also pastoring a church.
그리고 또 가서 목회도 했습니다.
And I knew that God had called me into full-time ministry.
근데 나는 이 마음속에 분명히 알기로 자기를 전임 사역자로 부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But the frustrating thing for me was, when is it going to happen?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Now the church I was pastoring was able to give me some, but it wasn't enough to be able to quit my job.
그 내가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주긴 했지만 그것으로서 내가 내 직장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Well, I kept praying about this, and my wife kept praying about this, and the day came when God said, I want you to be full-time in ministry by a certain date.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그 아내도 많이 이런 데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주시면서 이날까지 내가 너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we took a look at the church finances to see how things were going.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을 좀 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And at that time, the church was going to be able to support me full-time.
그래서 그때 보니까 교회가 자기를 전임 사역자로 월급을 준만 했습니다.
Now, I wasn't going to be making quite as much as I was at the bank, but I was still making full-time money.
내가 그때 은행에서 일했는데 은행에서 버는 것만큼 주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줘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을 만했습니다.
So when I went full-time in ministry, there was support waiting for me.
그래서 내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완전히 될 때 돈이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살아갈 만큼 돈이 있었습니다.
And yes, during that time, my wife continued to work.
그런 모든 동안에 자기 와이프 부인은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And she worked for several more years.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전임 사역자가 됐어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But then 3 years ago, she retired from her job.
3년 전에 그 직장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습니다.
So it has taken a long time, but we are now at the place to where I'm full-time in ministry and she's not having to work in a secular job.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 나는 완전히 전임 사역자고 저기 그 사모님도 일을 안 하시고 이제 도와주는 자리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In other words, I didn't just quit my job and have no income at all and expect my wife to go out there and try to support our home.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직장을 그냥 완전히 그만두고 그냥 전임 사역자로 목회만 하면서 와이프도 돈을 벌어오라고 자기 사모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Now I'm not saying that it's wrong for a wife to work.
내가 와이프들이 사모님들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But what I'm saying is if we take a look in scripture, if you're a man and you're called to full-time ministry, You have responsibilities to your family.
성경을 볼 적에 만 전임 사역자라도 당신이 남자고 가장이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In the Bible, in Ephesians, it says that husbands are to love thei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이 부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does not want us lacking.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He wants us to have food and clothing.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도 넉넉하고 옷도 넉넉히 하기를 원합니다.
In fact,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this is how Christ loves the church.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If a husband loves his wife the way Christ loves the church, then the husband is going to represent Christ to his family and help support that family.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면, 그래도 이 그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And as you're working your full-time secular job, you keep praying and you keep believing God for the finances to come in so you can go full-time in ministry.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Now things aren't going to work out for everybody exactly the way they worked out for me, but I'm just one example.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The thing is, we have to be responsible according to what God has said in His Word, at the same time trusting Him as we go forward in our ministry.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the last one. What did you say?
We have to be responsible to what God has said in His Word while we're moving forward in our ministry.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앞으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I thank God she knows how to interpret. Because I could not interpret for her. So again, it's very important from a practical aspect that we have the balance between all the spiritual things we're doing, the praying and so forth, but then also maintaining our responsibilities to our home.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잘 균형이 잘 맞아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것에도 우리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a part of moving in the direction of the fulfillment of your calling that a lot of Christians don't think about.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소명의 부르심을 이룩하는 그 길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But you're here today because you believe you're called into ministry.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So you can pray and fast and worship the Lord and get into His Word, but if you don't have the practical balance in your life, God isn't going to promote you further.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임 사역자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So as frustrating as it may seem at times, oh God, why am I not yet full time? If you keep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then God is going to be able to work in you to move you into that full time ministry.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그냥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충실히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Now let's look at another practical aspect of fulfilling our calling.
Excuse me. 다른 실제적인 면 우리가 이게 우리 저기 사역을 이렇게 불심의 사역을 해가는 실제적인 면을 다른 한 것을
Turn to Hebrews chapter 10.
히브리서입니다. 10장.
And read verses 23 through 25.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Essentially, what this is saying is, you need to be faithful to the local church.
이 성경 구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 우리가 다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need to have a home church.
누구든지 다 자기의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But I have encountered many Christians who don't seem to think it's important that they attend the church.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Likewise, I have encountered Christians who don't think it's important what church they attend.
그래서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nd yet, they're wanting God to promote them in their ministry.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임 사역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If you're not going to be faithful to a local church, why should God promote you in ministry?
여러분께서 여러분 속한 교회에 충실하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임 사역자를 세우시겠습니까?
We are supposed to be faithful in assembling ourselves together.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So that we can exhort each other.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w, if I separate myself from you and I don't attend church, how can I be obedient to God's word?
내가 여러분하고 분리돼서 교회도 안 가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So let's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 don't believe that I have to attend a local church.
나는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I want God to promote me into my ministry so I can minister in churches.
그래서 근데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임 사역자로 세워서 가서 교회 가서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Doesn't that sound like a contradiction?
이게 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아요?
So you see, it's important for us to be faithful in our local church.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충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Now I've heard some Christians teach that you have to be there every time, and if you ever skip a service, then you basically have lost your salvation.
교회 문 열면 당신 꼭 거기 가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 거기 가지 않으면 구원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Well, that's not true.
그렇진 않습니다.
You don't lose your salvation just because you and your family go on vacation and you miss church.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저기 베케이션을 가서 교회를 한 번 안 나왔다고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But some people seem to be on vacation every other week.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낮 베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Essentially, you are supposed to be a part of a local church.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And the church where God has placed you is the church where you're to be faithful.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은 그 교회에서 거기서 충실해야 됩니다.
This means as much as is possible, you should be there every time the doors open for a service.
그래서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문을 열 그 교회에서 문을 열 이상 항상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Because you have a responsibility to help the pastor and to touch the lives of the other people in that church.
그 교회에 목사님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고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 다른 교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And if you're not going to be responsible at this point in your life, then you are never going to be responsible and faithful when God or if God were to promote you.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않다면 더 하나님께서 더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절대로 더 충실해지지 않습니다.
Now, some people might ask, well, what kind of a church should I attend?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가야 되죠?
Well, this is very important, though some Christians don't seem to think so.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Turn to Ezekiel. Chapter
34.
In Ezekiel 34, read verses 1 through 4.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도두어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In other words, this prophecy is dealing with pastors.
이 예언은 목사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Because even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pastor comes from a Greek word that means shepherd.
신약에 있는 그 목사들은 그 말의 근원이 목자에 있습니다.
Now I want you to look closely at verse 4.
4절을 보시겠습니다.
And you read through verse 4 as I'm reading to you Luke 4:18. The Spirit of the Lord, Luke 4:18.
Okay. You want me to read the chapter, verse 4 though?
I just want them to watch in verse 4 as I read Luke 4:18 and then you can interpret Luke 4:18.
Okay.
So you look in Ezekiel 34:4.
누가 보면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4절을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At what these pastors are not doing.
Luke 4,
and as you're looking in Ezekiel 34:4, listen to what Luke 4:18 has to say.
제가 누가 보면 4장 18절을 읽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Can you see how tha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Luke 4:18 and Ezekiel 34:4?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e pastors are not following the pattern of Jesus.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want me to read them? Luke 4:18.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침케 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So you can see how Jesus came to do what God sent him to do, and in Ezekiel God prophesied that there would be pastors not following the pattern of Jesus.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이런 일을 하게 하였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벌써 이런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지 않는 목자들입니다.
Now in Ezekiel 34, read verses 22 through 23.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약물을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Now we don't have time today to go into all the detail, but Ezekiel 34:22-23 is a prophecy about Jesus.
오늘 내가 이거 자세한 건 얘기 못하겠지만 에스겔서 34절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In other words, in the New Testament, Jesus is referred to as the Good Shepherd.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좋은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So God is prophesying the day is going to come when there is going to be one shepherd over the flock.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이들 위해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ow he's not saying that there should not be other shepherds or pastors.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들이 있어야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Because in verses 1 through 4 he has already established the fact that there are other shepherds or pastors.
1절에서 4절까지 거긴 다른 많은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Now look in Jeremiah chapter 23.
예레미야서
And in Isaiah, or in Jeremiah 23, read verses 1 through 5.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영물을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아픔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을 그들의 양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목의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Now again, this is a prophecy about pastor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이것은 또 신약의 목사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And that includes us today.
그것은 우리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n verses 1 and 2, he's giving a warning to the bad pastors.
1절과 2절에서는 그 나쁜 목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Similar to what he did in Ezekiel.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Then it says in verse 3 that God's intention is to direct people away from the bad pastors toward the good.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3절에 보면 그 나쁜 목사들 밑에서 그 양떼들을 다 모아서 좋은 목사들에게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And he says that his intention is to establish shepherds or pastors over the people that will feed the people and minister to them.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좋은 목자들에게 대해서 잘 먹이고 번성하고 다산하게 그렇게 데려 부족하지 않게 그런 곳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Then in verse 5 we have another prophecy of Jesus that's coming.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또 예언이 있습니다.
So you can see in two places God has warned the pastors that if you don't do what you're supposed to do, you are going to answer to me.
이 두 곳에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쁜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네가 하는 것을 잘하고 있지 못하면 이제 나 심판날에 나를 봐야 된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Now,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God's looking down from heaven on earth.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And he's looking at the church.
그리고 교회를 보십니다.
And he sees all these different pastors.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자들을 다 보십니다.
And he sees what they're doing.
그리고 그 목자들이 무엇을 하나 잘 보십니다.
And he sees some pastors that aren't feeding the flock.
근데 그 어떤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But then he has some pastors who are feeding the flock.
근데 또 다른 목자들은 양을 잘 먹이고 있습니다.
Okay, what does it mean to feed the flock?
양을 잘 먹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Look in 1 Corinthians chapter 4.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And read verse 17.
4장 17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적 학교에서 가르치기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장로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Now look in 1 Corinthians chapter 11.
11장 보겠습니다.
And read verse
1.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Okay, what does it mean then for a shepherd or pastor to feed the flock?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What it means is that this pastor recognizes that Jesus is the chief shepherd over the entire body of Christ.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목자가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목사들의 목사 자기 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as a pastor, he has a responsibility to report to his shepherd.
이 목사는 예수님한테 잘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He is to follow Christ.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Now, think again of the image of Timothy and Titus.
디모데와 디도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Timothy and Titus were following Paul.
디모데와 이 디도는 바울을 쫓아다녔죠.
Paul was following Christ.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Paul was receiving from Christ the things that he would preach and teach.
바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Then he would turn around and teach these things to Timothy and Titus.
그리고 돌아서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Then Timothy and Titus would turn around and teach to people.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또 받은 대로 또 가르쳤습니다.
A pastor who's going to feed the flock is going to be a pastor who follows Christ and only preaches what God has given to us in His Word.
그 양을 잘 먹이는 목사는 예수님에게서 잘 듣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잘 양을 먹이는 목사입니다.
In other words, a pastor who is feeding the flock is not going to stand up and tell the congregation that the gifts of the Spirit or speaking in tongues are not for today.
그 양을 잘 먹이는 목사는 일어나서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Because God has given us His Word that says these things are still operating today.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이 오늘날도 항상 옛날도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은 양을 잘 먹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So God looks down from heaven and He sees a pastor that's preaching and teaching things that don't line up with the Word.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시고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걸 가르치는 목사를 보십니다.
And He might be teaching them that they must be born again.
하나님께서 그들 볼 때 그 목사가 너희들 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And He might even be teaching them that they do nee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리고 또 성령을 충만하고 받아야 된다고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But it's not just being born again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It's everything that we have here in the Bible.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only way that a pastor can truly feed the flock is to follow what God has said in Isaiah 28.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사가 잘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려면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것을
Isaiah 28.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것을 잘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And that's where God says that the people who receive and understand knowledge and doctrine are going to be taught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줄줄 따라서 다 읽어야 되고 개념에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야 합니다.
So a pastor who's feeding the flock has to be a pastor who's teaching the people, not just preaching to the people.
하나님께서 양을 잘 먹이는 목사는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라야 됩니다.
Preaching is good and it has its place.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가 꼭 있어야 됩니다.
But the teaching is where we establish doctrine and com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knowledge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나 이 가르치는 데서 교리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지식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here are many men who are pastoring churches who should not be pastoring.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사실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not very good teachers.
그 사람들은 교사로서 정말 아주 상당히 부족한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They are really good preachers.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일 수는 있습니다.
But they're not called to be teachers.
근데 그 사람들은 교사로서는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But if they're pastoring a church, it means they're outside of their calling.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은 그 사실 그저 받은 소명이 아니거든요. 가르치실 수가 없으니까.
So when it comes to attending a church, one thing you should look for is a church where the pastor prays in tongues and teaches the people line upon line.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교회에 가보면 목사가 방언을 기도하나 또 이렇게 성경을 아주 줄줄 따라 개념 따라 성경을 잘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You say, how will I know if my pastor is praying in tongues?
내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방언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Because the pastor will eventually be teaching the people about praying in tongues.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는 아무래도 이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Because if the pastor has received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what praying in tongues will do, he's going to pass it on to the congregation.
그 목사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그 교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That's how you're going to know if the pastor prays in tongues.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방언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nd he will also encourage you to pray in tongues, pray in tongues, pray in tongues.
그리고 그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격려를 할 것입니다.
So that's one thing to look for.
근데 그것도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But there are some other things to look for in a church.
다른 것들도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needs to be more emphasis on spiritual maturity than doing things.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Many churches heavily emphasize feeding the hungry and visiting people in prison and other such things.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또 우리가 감옥에서 가서 감옥 전도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nd it's not that those things are wrong. Those things should be done.
그런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But if the emphasis is on doing rather than spiritual maturity, then you have it reversed and there's imbalance.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중점을 안 두면은 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So what you end up with is a lot of people doing things, but spiritually they are very immature.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 많지만 그 속을 보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Almost like the Corinthian church.
그 교회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So there needs to be a greater emphasis on spiritual maturity than there is on just doing things.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적인 성장에 강점을 두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뭘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보다 영적인 성장에 더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In other words, we need to be active in doing things to touch the lives of other people, but we need to get our priorities in order.
우리가 물론 교회나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예수님을 전하고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처음에 할 게 뭔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이런 순서가 잘 정해져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Another thing to look for in a church is how the pastor works with those who are called to ministry.
그 또 하나 잘 봐야 될 것은 목사님이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If you believe that you're called to ministry, which obviously you are, you believe that, one of the things that you should do is sit down with your pastor to discuss your calling.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앉아서 목사님하고 좀 얘기해야 됩니다.
Now, in a very large church, that is going to be extremely difficult.
교회가 큰 교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힘들게 돼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한다는 게 힘들죠.
But if it's a large church, then the pastor should have people on staff who are spiritually mature enough to talk with you.
그런 큰 교회에서는 대개 부목사님이든가 그런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e pastor should have Timothys and Tituses on staff so that they would be able to talk with you just like the pastor would talk with you.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사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Now the reason that's important is because the pastor is the shepherd.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And if he is doing what he's supposed to do, then spiritually he's going to be able to help you follow in the right steps.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 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걸 잘 인도해 주는 목사라 해야 됩니다.
Then as you begin to speak to your pastor about your calling, the pastor has the responsibility to help you.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He can't do your praying, he can't do your fasting, but he does have a role to play in your life.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금식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소명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Now in a church where the pastor is properly feeding and nourishing the people, you're going to see people in that church begin operating in their ministry.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가 잘 그 양들을 먹이고 그런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잘
You'll be seeing people begin to operate in their ministry.
그들의 사역에서 자기들이 맡은 사역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In other words, I'm a pastor and someone comes to me and says, Brother Martin, I believe God's called me to be a teacher.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내게 와서 그 사람이 마틴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And so I tell them, well, you need to pray in the Spirit. You need to fast. You need to worship. You need to get into the Word.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너희들 방언을 말해야 되고 너희들 금식해야 되고 너희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You need to take some of my tape sets and listen and do what I explained to you earlier.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테이프를 가져가서 내가 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방언을 기도하면서 그걸 잘 듣고 노트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And then as they are doing these things, they're growing and they're maturing spiritually.
그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n God is going to begin to show me who is growing and who isn't.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And then I'm going to be able to go to that person eventually and say, I would like you to preach next Wednesday night in the service.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 내가 그분한테 가서 오늘 다음에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You see, my church is not all about me.
내 우리 교회는 내 목사만 전부가 아닙니다.
The church I pastor is about the kingdom of God.
내가 이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있는 교회입니다.
And the responsibility I have in part is to help people grow into their calling.
그래서 내 목사로서의 내 책임은 사람들이 그들의 맡은 소명에 대해서 잘 자라는 것을 봐주는 것이 내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And as time goes on, more and more people are going to be given opportunities to minister.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If they're doing what they're supposed to do.
그들이 많은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Excuse me. The problem I have in my own church is that we need more classroom space.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 클래스룸이 좀 부족합니다.
Because we have people in our church that I know I could send here and minister to you because spiritually they're ready to do these things.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은 여기다 보내면 참 그게 사역을 잘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y would be able to teach you things that I have taught you.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분들도 나랑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It would be their personality and their style of delivery, but the message would be the same.
그들이 그 개성이 다르고 그 전달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So I need more classrooms so I can have more classes so they can minister more.
그래서 내가 이거 반을 점점 더 나눠서 그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나의 문제입니다.
I am able to give them opportunities to teach in our Bible college.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성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And it gives me so much joy to see them operating in their calling.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소명에서 역사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But you have too many churches where you never see these kinds of things happening.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I have had people come to me from other churches asking me for advice and help.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But I'm not their pastor, so I have to be very cautious about what I do.
나는 그 사람들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해 주는 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절제입니다.
And I'll just be honest with you. That's frustrating for me because I know they don't need to be in that church. They need to be in my church because I can help them.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도 정말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Some people might say, "Ah, Brother Martin, that's very egotistical."
마틴 목사님,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But it's not egotistical. I just know what God's called me to do.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명을 줘서 하라는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And I know that I can help people.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I can't do it for them, but I can point them in the right direction.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일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And then as a pastor, I am not so insecure that I'm afraid to let somebody else stand in my pulpit and minister to the people.
그리고 목사로서 나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강단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This is all a part of people growing into the fullness of their calling.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습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이 큰 뜻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Now I don't know what church you all go to.
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는지 잘 모릅니다.
But I would say the same thing to you that I say to students at my own Bible college.
나의 그 성경 훈련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What I have said to the people in my own church.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You don't need to go to a church just because you like the pastor.
목사가 좋아서 교회 갈 필요는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go to a church just because you're an usher or a deacon.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집사라거나 그 교회 안내원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에 갈 필요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go to a church just because that's where your grandparents went and your parents went.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어머니나 부모들이 거기 갔다 와서 그 교회에 갈 필요 없습니다.
You don't need to go to a church just because your own dad is the pastor.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 교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You need to go to the church that God tells you to attend.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And this is the thing that is so hard for so many Christians.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But Brother Martin, I teach a Sunday school class in that church.
마틴 목사님 나 그 교회에서 저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요.
But Brother Martin, I've attended that church for 35 years.
마틴 목사님 나 거기 35년이나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But Brother Martin, I have lots of friends in that church.
마틴 목사님 나 거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ell, that's good, but is that the church where God wants you?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라고 하셨어요?
Are you seeing the scriptural pattern we've examined in Scripture being demonstrated in that church?
오늘 읽어본 그 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습니까?
If not, you better get before God and find out where He wants you. Because if you stay in the wrong church, you better get used to your life the way it is now, because you're never going to be promoted by God further into your calling.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성경적인 일들이 그 교회에서 되어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느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그냥 그 교회에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부른 성경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is is a hard thing for many Christians to accept.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Because we've been taught just go to church.
우리는 그냥 교회를 가기만 하라, 가기만 하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But God says, I want you in a church where the shepherd is going to feed you.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목자들이 너희 양을 먹이는 교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w, I'm here this week ministering in the Jesus-like church.
이번 주일에는 예단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I telling you, you better attend the Jesus-like church?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단 교회 꼭 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Well, I don't think that's a bad idea.
그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But you need to be in the church where God wants you.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And I tell that to the people in my own church.
나는 그것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w, if you go to a church where you're not seeing these things that we've looked at in the Bible take place, you need to be praying.
만일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들이 성경 구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And if you're going to go further into your calling and be promoted by God, you absolutely must be in the church where you're going to be fed and where God wants you.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더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And that is where we are going to conclude for today. We will pick up tomorrow.
오늘 여기서 끝내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